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시편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6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 시제가 적혀 있죠.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이 아주 혹독한 도망자의 신세에 있을 때, 환난 속에 있을 때 지어진 시입니다. 보를레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시란 뭔가? 시란 회복기의 삶을 써내려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결핍, 가난, 공궁을 누구나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는 시가 안 나오죠. 지금 코가 석자인데, 시를 써야 되겠다. 그리고 시를 풀어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시란 뭔가, 결국 회복기의 삶을 써내려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정제된 언어, 고뇌의 결과들이 나올 때는 그 삶이 이제는 이미 주님의 손에 의해서 회복이 되고 또 이제 소망회로 걸음이 내딛어져 있을 때 이런 그동안 마음에 삭히고 정제되었던 내용들이 시로 풀어지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가난, 고난, 결핍에로 던져질 수 있죠. 특별히 이 63편은 다윗의 그 고난을 우리가 3기로 구분을 하는데, 초창기의 고난의 때보다는 두 번째 큰 고난의 시기에 쓴 시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절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절실한 심정의 표현은 아마 이 1절 속에 다 담아진 것 같고, 그가 처해 있는 장소는 광야입니다. 여러 가지로 광야의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그는 6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무슨 얘기냐면, 그는 이 광야에 고독이 던져져서 지금 아무도 찾는 이도 없고 광야에선 누구 하나 도와줄 이가 없는 심정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상태는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모든 세포가 하나님을 지금 향해 있어요.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한지를 이처럼 더 이상 묘사할 수가 없도록 그는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2절에 좀 이상한 표현이 하나 눈에 띄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광야인데 어디서 바라보았다고 돼 있죠? 성소. 광야에 무슨 성소가 있겠어요? 근데 광야에서 그는 어떻게 묘사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2절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2절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만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광야를 뭘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 성소. 다윗은 그런 도망길에서, 피난길에서, 광야 같은 삶에서 그런 너무도 높고 지고한 엄중한 진리 앞에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아,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이 내게 임재한 그곳이 어디구나? 그것이 바로 광야구나. 그런데 그 광야가 지금 뭘로 바뀌어 있어요? 주님의 임재한 곳이랑 그곳이 성소로 바뀌어 있어요. 요즘 우리가 그 가장 많이 쓰는 예배자들의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비대면이라는 단어예요. 비대면. 근데 사실 비대면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비대면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대면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비록 공간적으로 좀 모니터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 공간적으로 여기 함께 있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우리끼리는 비대면일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우리는 지금 비대면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여전히 대면 중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린 여전히 대면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예배자들은 사실 비대면이라는 말이 안 맞더라고요. 보니까 다윗은 지금 도망길에 그는 이 시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광야이지만 그것이 뭘로 바뀝니까? 지금 다윗의 고백 속에 성소로 바뀌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머물러 계신 그 현장이 뭐가 돼야 될까요? 성소. 성소가 돼야 돼요. 성소라는 것은 신약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누가 머무는 성소입니까? 주의 영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인식이라면 적어도 우리에게 비대면 예배라는 표현은 안 맞는 거죠. 언제나 대면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비대면 예배가 아니에요.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머물러 있었는가 하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 시인이 그런 지난한 고난을 지나면서 참 지쳐 나자빠질 정도의 고난을 지나면서 과연 이 3절의 고백을 어떤 심정으로 했을까? 우리 이 본문으로 만든 그 가스펠송도 있죠? 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물리적인 목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가 낫대요? 주의 인자가 그 생명보다 낫대요. 여기서 주의 인자라는 것은 정확하게 헤세드 상태를 얘기해요. 그 주의 자비, 인자, 주의 능력. 여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표현이 뭘 의미하는 걸까 시인의 심정에서 바라보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본문이 무슨 의미일까. 왜 이 시는 결국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입장에서 또 한켠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 시를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여기 말하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다윗의 현실적인 물리적 생명이에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런 물리적인 생명의 위협과 유한한 인생의 70, 80의 시간을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능력이 그것을 능히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고도 남는다. 우리는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는 뭐밖에 생각이 안 나죠?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내 생명이 여기서 끝인가 보다. 그러니까 겨우는 아니죠. 목숨이 뭐 자기에게 전부니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나 죽으면 어떡하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러니 사울의 끊임없는 추격과 겁박과 위협 앞에 얼마나 살떨리는 하루하루를 살았겠어요. 동굴에서 잠을 자야 되고 아무도 없는 숲에서 매일매일 쫓기는 병사들과 함께 목숨을 지탱해야 되는 그 위기가 연속되는 상황, 얼마나 물리적인 목숨과 삶이 살떨리는 하루하루를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지나고 보니까 내 하나님의 인자가 그 생명을 덮고도 남더라 그 말이에요. 물리적인 생명보다 훨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이 크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에 시인의 심정에 똑같은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를 흔들고 두렵게 하고 위협하는 공포스러운 전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믿습니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아요. 또 하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인자는 한 사람의 인생으로 충분한 걸 넘어서 천대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주의 인자는 천대까지 이른다. 그 인자는 그러니까 마름이 없는 영원하신 인자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불굴의 헌신. 우리는 헌신을 사람이 많이 쓰는 필요한 단어처럼 오해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드러내신 헌신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거기서부터 우리의 존재의 근거와 뿌리가 설명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십자가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헌신이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있었던 기반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꼭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유한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과 결핍을 통해서 꼭 하나님을 찾고 앙망하고 부르도록 만들까? 여러분 그 이제 제철이 되면 딸기들 드시잖아요. 딸기. 딸기가 이렇게 탁 깨물면 입에 넣기도 좋고 아주 달아요. 당도가 높은 딸기들. 근데 그 딸기들이 요즘은 다 이제 비닐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농촌을 지나가는데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는 11월이 이제 넘어선 거예요. 근데 농부들이 그 비닐 하우스에서 자라는 딸기를 전부 비닐을 걷더랍니다. 그게 따뜻한 보온된 온실에서 자라야 되는데 날이 막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는데 비닐하우스를 다 걷더래요. 그래서 좀 시기랑 이상해서 맞질 않아서 지나가다가 이제 다 동네 사람들이니까 이제 물었겠죠. 이거 왜 비닐을 다 걷어내냐고, 날이 추워지는데 오히려 다 보온을 해주고 덮어야 될 텐데 뭐 이러다가 이거 다 농사 망치고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 농부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주간 정도, 한 일주일 정도 찬바람을 쐬어야 된다고. 이렇게 비닐하우스에 덮어서 따뜻하게 이렇게 보관을 할 때는 얘네들이 다 잔대요. 우리가 잠을 자듯이 우리도 이렇게 따뜻해지면 이렇게 자잖아요. 겨울에 이렇게 본당에 마스크 이렇게 쓰고 앉아 있으면 요 코에서 나오는 더운 김 때문에 얼굴이 따뜻해져요. 그 잠이 솔솔 올 때가 많아요. 이 따뜻해지면 다 자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잠을 깨우는 거래요. 다 걷어내서 얘들이 깜짝 놀랜대요. 이거 뭐지? 왜 갑자기 차가워지지? 그래서 거기서 이게 몸살을 이제 앓는다는 거예요. 몸살을. 그러면서 놀랍게도 일주일 찬바람을 쏘여 놓으면 얘네들이 다 화들짝 놀래가지고 경각심을 갖고 잠이 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싹 일주일 끝난 다음에 찬바람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비닐을 다시 다 덮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때부터 이제 삭슬 내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당도가 높은 이제 딸기가 이제 거기서 결실을 하고 자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연약하고 유약한 잠에 빠져들기 쉬운 인생들을 다루시는 방법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지금쯤은 좀 한번 좀 흔들어 놔야 되겠구나. 저러다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어려움을 주시지는 않지만 뭐 그럴 때도 있겠죠. 되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로 마주한 고난을 그냥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그냥 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그냥 몸부림을 치다가 우리는 또다시 흐트러졌던 걸음을 모으고 정리해서 주님 보좌 앞으로, 주님 보좌 앞으로. 이 다윗은 평안했던 시간이 별로 없어요. 평안하면 다윗도 여전히 인간이지나 또 죄짓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그 실수로 또 주변의 반역으로, 주변의 미움으로 들어일으켜서 계속 광야로. 그래서 그의 고난이 얼마나 풍랑이 많았던지 사무엘 상하 역사를 보면 그의 고난의 시기를 3기로 나누어요. 3기. 오늘 63편은 그 중에 2기 때에 겪었던 고난의 중심에 쓰여진 시입니다. 거기서 그는 결국 자기의 삶과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동굴이든지 풀만 우거진 숲속이든지 거기가 하나님의 성소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디서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몇 절을 보시냐 하면 7절을 잘 보세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 말씀은 결국 이 도망다니던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입술에 뭘 열매 맺게 하십니까? 예, 찬양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문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했죠? 날개, 주의 날개 아래 나를 품으셨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10절 다 같이 시작.
칼이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을 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여기서 다윗은 이미 그 고난을 다 통과했어요. 그리고 서론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는 이제 인생을 고난도 눈물도 가슴앓이도 다 삭혀서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를 통해 영감을 받아 시어로 표현할 정도로 이제는 평안한 회복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은 어쩌면 시인입니다. 시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역경과 고난과 이 엄청난 역사의 대변역을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겪어내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중일까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제목이 이런 책이 있어요. 시인이 온다. 시인이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편을 잘 소개한 책인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또 하루를 살아낼 멋진 시인이 되어서 시인이 된다는 것은 그 삶이 이미 하나님의 주권과 도우심과 은혜로 회복의 자리에 들어서 있다는 고백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고난 가득한 시간 속에 시인으로 드러나고 시인이 되어 역사의 시간을 걸어가는 복된 묵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또 수요 예배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